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담화의 일부입니다. 주님은 3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며 동고 동락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너희를 떠날 터인데 너희는 나에 가는 곳에 올 수 없노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냐는 질문에 주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시고 말씀합니다. 나에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는 항의합니다. 왜 따를 수 없나이까? 나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참 순수한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주님을 따라 죽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성령을 받기 전이기에 자신의 의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는 진심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대단히 슬프고 섭섭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도 버리고 가옥과 전토도 다 뒤로하고 모든 명예와 권세와 부와 즐거움도 다 포기하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는데 자신은 주님을 가장 잘 알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대의 표현을 빌리면은 베드로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또한 마음이 대단히 심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잡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전 마지막 만찬 중에서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고 말씀하시더니 지금은 나에 거는 곳에 너는 따라올 수 없노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이 심란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마음이 더 심란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제자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겠다고 하신다면 나머지 우리는 어떻게 타는 말씀인가? 우리도 모두 주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말씀인가?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 마음이 심란했을 겁니다. 이것을 아신 주님은 14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임박한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가장 심란해야 하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모든 주요 영어 성경을 보면 네 마음이 심란하게 되는 것을 허용치 말라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이 심란하게 되는 것을 허용치 말라고.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에 주시해야 합니다. 첫째, 심란하다라는 단어는 근심하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심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마음이 동요되고 뒤집어지는 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기 마음에 근심하다라는 문장은 수동태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심란하게 되는 것을 허용치 말라. 능동태로 번역하면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사람도 네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것을 허용치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내 마음의 상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암시가 들어있고 내 마음이 심란하게 되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암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서 근심하지 말라고 명한 주님은 이어서 마음을 지켜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또한 나를 믿으라. 물론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미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어떤 영어 성경이 번역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주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 3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천국의 집에는 너희는 물론이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방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시며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재림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떨어져 있는 것은 잠시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심란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 말씀 때문에 심란케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를 심란하게 하는 주님 말씀의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도의 조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으로 부족하셔서 두 번째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며. 이것도 부족해서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는 심란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취사 선택에서 듣고 좋은 도덕 윤리 말씀으로만 들으면 전혀 주님 말씀은 괴롭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주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듣고 천당과 지옥을 결정하는 말씀으로 들으면은 그때는 괴롭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항의하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자신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나이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어야 하나이까? 돈도 있어야 주님의 나라를 이룰 텐데 왜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나이까? 한마디로 가족이 없이 어떻게 살고 인생의 즐거움이 없이 어떻게 살고 물질이 없이 어떻게 살겠나이까? 항의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산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나이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우리를 근심시키시고 불안하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실족해 하시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근심되고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다 보면 마음이 심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믿음의 선진들이 시편 곳곳에서 자신의 괴로움을 고백했겠습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하고 부르짖었겠습니까? 왜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탄원을 했겠으며 바알신 선지자를 400명이나 일당 100으로 대적해서 다 죽인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왜 낙담해서 여호와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고 죽기를 구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도 바울도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심히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노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없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신의 세속적인 꿈과 야망을 하나도 부인하지 않고 이웃과 친척, 동료를 위하여 하나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성공과 출세의 길로 부지런히 뛰어가는 사람들은 늘 히히 낙낙하며 살 수가 있지만은 십자가 주님을 따라서 성경에 있는 주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골고다로 가면은 두렵고 근심되고 불안할 때가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숨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고 근심과 초조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십자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마음이 혼동되고 근심, 걱정이 엄습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하신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돌보심이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주님에게 던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명하신 대로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야 합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괴로우면 하나님께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은 주님을 따라 살다가 만난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명예와 권세와 부를 위하여 살다가 봉착한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다가 봉착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설령 내가 어리석고 게을러서 만난 어려움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 던지며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고 주님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70번씩 7번씩이나 우리를 용서하시며 자녀이기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아버지께 나의 모든 어려움을 맡겨야 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제는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심의 근원이 되는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근심거리는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적극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 곧 이어서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에는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상관없이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심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로 쇠약해지는 육신과 병마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심란한 분 혹시 있습니까? 근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죽음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심란한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근심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생명과 몸을 주신 하나님이 목숨과 몸에 필요한 음식과 의복을 왜 주시지 않겠냐고 합니다. 가장 크고 좋은 것을 주신 분이 왜 작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합니다. 미물에 불과한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먹이지 않으시겠느냐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시는 하나님이 왜 영원히 살 우리를 좋은 것으로 입히시지 않겠냐고 반문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심란한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은 확신하지만 혹시 구원에서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근심하지 마시고 성경 곳곳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고 합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의 구원 시작하시고 중간에 미완성 작품으로 그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신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하지만은 그래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서 동행할 때 주님은 반드시 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서 잠시 소원해졌기에 지금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 의심이 되시는 성도님이 있다면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기에 내 자녀가 혹시 지옥에 가지는 않는가 근심되고 염려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권면해도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기에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의 하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방탕했던 오거스틴을 구원하시고 그를 기독교 역사상 가장 경건한 크리스천 가운데 하나로 성 오거스틴으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은 나의 자녀도 구원하실 수 있고 성 오거스틴과 같은 경건한 자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안팎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육신이 피곤하고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피곤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나 혼자만 애쓰는 것 같고 아무도 나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서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받지 못한 자들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가르치는 것과 같은 고상한 일은 하지 않고 부엌에서 일하고 홈리스 섬기는 일만 하는가 낙담하는 분이 있습니까? 너희가 여기 형제 가운데 가장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고 그런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적은 일로 주님께 상급을 받겠나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가운데 자주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여 심란한 분들이 있습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고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로워한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너희에게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을 믿고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란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내가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간청하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냐고 하신 약속의 말씀 믿고 끈질기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심란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신 말씀을 믿고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이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는가 하며 낙담하는 분들 없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 말씀 믿고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지만은 잘 깨닫지 못해서 낙담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종 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괴로운 성도가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근심과 걱정, 어떤 괴로움과 초조와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도 근심하지 않고 주님께 던지고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자유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염려한다고 키 한 자 더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한 시간도 더 할 수 없습니다. 흰 머리를 검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근심 걱정하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심 걱정하는 자처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놓고 근심 걱정하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뇌가 없는 사람처럼, 두뇌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근심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늘 기록하였으되 외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물론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잘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백발백중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고 심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져 있지를 않습니다. 생전 하나님 말씀을 통독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 복음서라도 정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은 백발백중 넘어갑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길게 다시 되뇌이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세상의 근심 걱정을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뇌리에 새겨주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은 겁니다. 마음이 근심이 있고 불안하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근심과 불안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불신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드러날 때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된 것이 한편으로는 불행하고 불쾌한 소식이지만 그러나 치료하여 완쾌될 수 있는 조기에 발견했다는 것은 희소식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안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불신의 문제를 보게 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문제를 보게 하실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특별히 밤중에 운전하면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 차가 튀기는 흙탕물 바가지를 쓰고 순간적으로 시야가 완전히 가려졌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결과 어떤 분들은 컨트롤을 잃었던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은 비가 오면 늘 와이퍼를 준비할, 작동시킬 준비를 하고 운전을 합니다. 늘 와이퍼 액을 충분히 보관하고 준비하고 운전을 합니다. 믿음의 길을 운전하며 가면서도 같은 경우를 늘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단이 억수와 같은 시련에 비를 쏟아부을 때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흙탕물을 끼얹을 때 놀라서 두려워하고 주행도로 밖으로 운전대를 틀면은 큰일 납니다.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의 와셔액을 늘 넉넉하게 채워놓고 다니다가 사단이 우리에게 흙탕물을 쏘아대고 곤충들을 쏘아대서 우리 앞 유리를 가리면 즉시 믿음의 와이퍼를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쏘아대는 흙탕물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순간적으로 보지 못하게 될 때 즉시 하나님 말씀으로 쏘고 제거시켜서 차가 흔들리지 않고 도로에서 이탈하지 않고 똑바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십자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에 외롭고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리고 대부분의 명목적인 크리스천들이 가는 넓은 대로를 가기에 혼자 외롭고 초조한 분은 없습니까? 내가 혹시 길을 잘못 들지는 않았는가? 괜히 나 혼자만 쓸데없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주님은 에베소 6장에서 우리들의 씨름은,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애꿎은 사람과 전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것들을 놓고 나의 주변 상황을 탓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대신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 불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마음속에 단단한 사단의 강력한 진을 구축하고 있는 세속적인 생각과 논리와 경험들,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불신앙이 바로 우리 모든 근심의 뿌리이자 다른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 6장을 보면 우리의 무기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방어하는 무기 가운데 가장 큰 무기는 방패입니다. 근데 방패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가 악한 영의 역사로 우리에게 수많은 화전을 쏘아댈 때, 불화살을 쏘아댈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올리기만 하면은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올리지 않으면은 그들로 하여금 나를 심란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근심하지 말라. 내 마음이 심란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그 얘기는 믿음의 방패를 올려서 사단의 화전을 막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적극적인 공격 무기는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평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큰 열매가 기쁨과 평강입니다. 우리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한 해 내내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 살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주셨사운데 첫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근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마음이 심란해질 때마다 근심하지 말고 성부 성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믿고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